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협력포럼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방문 문제를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기자분들 나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 상봉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 상봉 행사는 잘 아시는 대로 이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 8월 25일 날 그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이 합의의 첫 번째 항목 중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석을 전후해서 갖는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렇게 일주일가량 1차 상봉, 2차 상봉으로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에서 실시됐죠. 이산가족, 남북한의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는 2000년 8월 이후로 따지면 20번째였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지난해 2월 달에 그 첫 번째로 이뤄진 다음에 이번이 두 번째로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1차 상봉에서는 북한 측의 96가족이 남한의 가족들을 만났고요. 2차 상봉에서는 한국의 90가족이 북한 측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2박 3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은 6차례에 걸쳐서 1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네.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또 개별 상봉 그리고 또 단체 상봉, 작별 상봉 이렇게 행사들이 이렇게 상봉으로 각각 2시간 단위로 2박 3일 동안에 6번의 행사가 치러졌고요. 이 시간이 도합해서 12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65년 만에 가족들이 상봉한 것이었지만 너무 짧고 또 그래서 아쉽고 한국의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은 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그야말로 눈물 속에 반가운 재회를 했지만 또다시 기약 없는 헤어짐 속에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매번 그렇지만 정말 그 당사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는 사람들도 참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그런 사연들인데 어쨌든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한 825 합의의 시금석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도 그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북한 당국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초에 그 8.15 합의에 따라서 이번 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건데요. 8.15 합의가 그 벌써 저 한 달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질까 그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무슨 로켓을 발사하지 않겠나 이런 그 관측, 움직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로켓 발사를 할 경우에 그 이산가족 상봉이 그 무산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큰 사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그 대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협조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봐서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않았고 또 이산가족 상봉 자체 행사의 그 준비 또 행사 자체 거기에서도 상당히 그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 가지 그 눈길을 끄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의 그 이산가족 상봉 단장이죠. 이춘복 당장 단장이 그 현지에서 그 금강산 면회하는 과정에서 그 한국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춘복 단장은 한국 기자들에게 상시 접촉 또 편지 교환, 서신 교환 얘기죠. 이것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굳이 그 오게 티라고 한다면요. 그 이번 그 이산가족 상봉을 그 취재하느라고 한국에서 여러 그 기자, 언론인들이 그 방북을 했었는데요. 그 북한 당국이 좀 과도한 검열을 했다고 합니다. 아, 기자들이 갖고 다니는 그 노트북 컴퓨터에 그 USB, 조그만 그 메모리 스틱 같은 건데요. 그런 것을 좀 그 가져갔다가 장시간 걸쳐서 돌쳐주지 않았고, 또 방송 테이프를 갖고 갔다가 상당히 그 강도 높게 검열을 해서 방송이 늦어지는 이런 일이 뭐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북한은 협조적이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이번에 행사가 탈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산가족들 대부분이 70살 이상 고령, 뭐 90세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일회성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뭐 그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은 남북한 이산 가족들의 오랜 말하자면 숙원입니다.
네.
너무나 적은 인원들이 오랜 65년 이상에 걸친 그런 헤어진 끝에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한국 내 또는 북한 내 모든 이산 가족들이 다 한 차례라도 재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오랜 지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한국 내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이런 관측들을 해왔죠.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치 사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도주의 순수한 인도주의 문제로서 그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사안이 개입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상봉 정례화나 서신 교환 등이 이뤄지려면은 남북 간의 고위급 그 당국 차원에서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최연기 기자가 이번 그 상봉 행사 기간 중에 이 북한 측 적십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그 남측과 이 상시 접촉 편지 교환 등의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이 한국 측 기자들에게 언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북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이 적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런 사안들이 해결되려고 한다면은 적지 않은 기간을 일단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런 그 의향들이 서로 잘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남쪽에서도 대한적십자사가 영상 편지를 제작을 해서 이것을 북측에 전달을 할 방법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죠.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비디오 제작을 완료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이것을 USB 그 형식으로
네.
북한 측에 전달하겠다는 건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그야말로 한국 측은 지금 생사 확인을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전면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해서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좀 해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나고 온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65년 만에 뭐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친척들이 그 갑자기 이렇게 저 금강산에서 만나니까요. 뭐 서로들 그 상당히 뭐 반갑긴 했겠습니다만은 그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그야말로 뭐 이번 한번 만나고 또 무슨 서신 교환 앞으로 또 만나는 이런 기약 없는 이별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북측이나 남측이나 상당히 그 이산 가족들이 그 돌아와서 그 허탈한 이런 감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한국 정부는 그 의사, 정신과 그 의사나 그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그 심리 치료하는 그런 그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뭐 나을 뻔했다 이런 그 극단적인 응답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8% 약간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 후유증도 참 그 심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빨리 가능하면 많은 수가 만나도록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안 되면 생사 확인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됐으면 좋겠는데 자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북 민간 교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들어볼까요?
8.25 당국자 접촉 이후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월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비롯해서 오늘도 노동자 축구대회를 위해서 양대 노총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 많은 인원이 평양을 갔다고 하는 것. 이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그동안에 한국 정부는 이 민간인의 북한 방문을 금지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그 천안함 폭침 그리고 또 연평도 그 포격 사건 이후에 그 한국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5.24 대북 제재 조치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의 북한 방문, 개성공단을 제외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민간 교류뿐만 아니라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결한 그런 사실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상당한 엠바고에 해당되는 그런 그 조치였고요.
네.
이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민간인 방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또 북한도 이 기간 중에 상당히 그 한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양측의 그런 입장들 때문에 상당히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그리고 협력도 그 냉각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8.15 합의 이후에 그리고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직접 이뤄진 것을 전후로 해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앞서서 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대로 상당히 그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라는 발언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접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 차원에서 한국 내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 노동자 단체 방북 외에도 종교계와 또 다른 그 대북 지원 단체 방북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뭐 조금씩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뭐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민간 교류도 역시 그 8.15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15 합의에 보면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있었고요. 또 당국 간 회담 얘기도 있지만 그 한 곳에 또 그 남북 간의 그 교류 이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런 그 대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국 간 회담이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과 남한이 그로 이런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그 통일부 대변인 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 정부가 그 8년 만에 북한에서 열리는 그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 그 신청한 그 한국 노동자 단체들의 방북을 승인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의 그 노동자 단체 대표단 160명이 28일 그 전세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을 해서요. 평양에서 그 축구대회를 이미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그 순수 체육교류 행사인데다가 그 8.15 합의에 따른 민간교류 활성화를 감안한 조치다 이렇게 승인 배경을 설명했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는 그 한국 정부는 지금 7년 만에 한국의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방북을 승인했고요.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 그 북한의 그 산림조성과 농자재 또 비료 지원을 위한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또 한국의 그 대북 지원 단체들로 구성된 북민협 관계자도 최근 방북해서 그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릴 것인가, 그 열린다면 또 언제쯤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지요?
예,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이 8.15 합의에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동안 금지했던 민간단체들의 방북 그리고 교류, 협력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승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중에는 특히 한국 정부가 금지했던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 문제도 이 남북한 민간단체 간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 당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선회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그 파리오 합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당국자 간 회담을 여는 거 이것도 상당히 그 이런 기류 속에서는 양측이 적극적으로 그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국회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은요, 이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남북한 합의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당국 간 회담이 이뤄지고 또 적십자 본회담도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측도 지금 현재 그 분위기로 봐서는 당국 간 회담에 그렇게 소극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먼저 당국자 회담을 제안을 한다면 이것이 머지않은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산가족 상봉 정리화 문제라든지 서신교환 이런 문제도 이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그야말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남북한 간의 그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그 종교계에서도 이 가톨릭 정의구현 사제단의 그 방북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이 정의구현 사제단은 사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던 그 임수경이라는 그 여학생이 이제 북한을 넘어가서 세계 대학생 그 축전에 참석을 하고 그랬죠. 많은 그 관심을 끌고 임수경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럴 때 또 이 정의구현 사제단의 사제가 직접 또 가서 임수경 대동하고 넘어오고 이래서 사실 이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그 교류가 있었던 또 그런 그 사제단들 중에 이게 하나인데 앞으로 어쨌든 이런 그 교류가 자주 있어서 남북 관계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남북 관계가 그 1차 문턱을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8.15 합의에 따라서 여러 그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만은 1차 관문인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그 20번째 그 이산가족 상봉이 열려서 그 남북한의 약 그 수백 명 넘는 그 이산가족들이 그 금강산에 만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신뢰 그 서로가 북한도 남한의 약속을 지켰고 남한도 북한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1차 관문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번 관문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그 북한과 남한이 일종의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 교류를 그 물꼬를 조금씩 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문제는 다음번에 열릴 그 2차 그 본 저 그 문턱인데요. 2차 문턱이라면 역시 그 당국 간 회담입니다. 아까 김관진 그 실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남북 간에 역시 그 당국 간 회담이 열려서 그 일련의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5.24 조치 해제 이것이 얘기가 나야 되고요. 이렇게 되려면은 역시 그 천안함 그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어떤 입장 표명 이것이 있어야 되고 또 금강산 관광 대북 지원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1차 관문은 뭐 비교적 순조롭게 넘었지만 2차 관문이 어떻게 될지 이것이 상당히 주목되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변수는 그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과 그 핵실험입니다. 그 이번에 뭐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중에는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요. 만일 북한이 그 이번 그 하반기에 그 3, 4분기에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조심스럽게 그 이루어졌던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일시간에 또 냉각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내년에 이제 북한에서 그야말로 오랜만에 노동당 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제 그 행사를 앞두고 이제 북한 측에서 조금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좀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하지 않겠냐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포럼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정책 그 기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죠.
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과 관련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말하자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포괄해서 유럽으로 한국이 진출하는 그런 구상의 일단을 담은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예요. 또 하나가 바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인데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이것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다자간 대화와 협력 방안의 하나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네.
그렇게 제안한 것인데요. 이 환경 문제, 재난 구조 문제,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이런 약간 그 국가 간의 이 지역 국가 간의 공통점을 좀 찾기 쉬운 현안에서부터 신뢰를 쌓아서 다른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 이런 취지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안했는데요.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첫 번째 그 포럼 행사가 열렸고요. 올해 두 번째가 열린 건데요. 1.5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이 민간 부분에서 전문가들도 참가해서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대화하는 그런 자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포럼이라고 하면 이제 토론회라는 의미가 되겠고 1.5라는 것은 이제 관도 있지만 또 민간도 같이 있기 때문에 1.5가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 포럼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여기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그 메시지 내용이 많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2015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개회식에 그 메시지,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날 그 한국 외교부의 그 임성남 제1차관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그 대독했습니다. 이날 그 남북 관계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고위인사 방북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로 북한 중국 관계와 남북 관계의 개선도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외교 환경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한중 또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얼마 전 미한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됐다며 그 곧 한중일 정상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그 동북아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그 박 대통령은 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실현해서 동북아 지역이 오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고 영내는 물론 세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6자회담 수석 대표이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참석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는 유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참석을 했는데 이 두 그 인사들의 발언 내용도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예, 두 사람이 각각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큰 틀에서의 맥락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공감한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이 유재민 부부장의 그 발언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일대일로라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말하자면 신 실크로드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 일대일로 주변국으로 뻗어나가면서 세계 전체를 연결하겠다는 그런 그 전략의 하나인데요. 이 동평구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일대일로 정책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성김 특별대표도 기조연설에서요. 이 미국도 국경을 넘어서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그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문제하고는 또 조금 맥락이 다르지만요. 이 두 사람이 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 최근에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좀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날선 그런 발언들을 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 성김 특별대표는 이 국제 기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말하자면 자유항행 그리고 자유운항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재민 부부장도 여기에 맞받아서 한마디 했는데요. 이 상호 존중은 정치적 상호작용의 기반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남중국해 논란을 서로 의식해서 한 발언으로 그렇게 한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성김 차관보가 이번에 그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만났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성김 그 미국의 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인데요. 요번에 그 한국 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협력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서 서울을 방문했는데요. 서울을 간 길에 그 한국의 그 북한의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인 한국 외교부의 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 열흘 전이죠. 그 지난 16일 그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 그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당시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나간다 이렇게 이런 특별한 그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그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과 미국의 그 최고 실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한국의 그 황준국 본부장은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핵 공동성명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본부장은 공동성명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분명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지침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두 사람은 이를 팔로우업, 즉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성김 특별대표는 미한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북한 핵 관련해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전례가 없었고 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요. 먼저 UN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Continued severe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ongbun principle, which is a people classification.
네, 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목소리입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과 처형, 구금, 고문, 학대 등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보고관, 이 북한 그 인권 상황을 설명한 그 자리가 어디에 서였고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겁니까?
예, 그 지난 28일 유엔에서 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유엔 총회가 그 채택하는 매년 채택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그 유엔 총회에 보고할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그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올해 이제 12월 달이면은 채택을 또 하게 될 텐데요.
네.
그 12월 달에 채택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심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다르스만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또 제3위원회에서 발언도 하고 이랬는데요. 앞서 들으신 다르스만 특별 보고관의 목소리는 28일 열린 그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내용인데요. 이 다르스만 특별 보고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뭐 새롭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그동안 계속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인권 상황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안보리에서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12월에 안보리 회의가 열려서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런 그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번에 인권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되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12월 달에 이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네,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 결의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결의안 내용은 그 북한의 그 인권 사항을 상당히 그 적절하고 그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 같은 그 인권 유린 사태를 반드시 끝내고 그 개선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또 북한의 그 인권 사항을 그 ICC 즉 국제 형사 재판소에 그 회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요. 현재 그 일본과 그 유럽이 이미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그 초안을 작성을 했고요.
네.
그 회원국을 상대로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0일 날 그 유엔 총회 그 제3위원회 그 이 결의안이 상정됐고요. 그 대체로 보면은 그 다음 달 셋째 주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럽연합과 일본이 그 지난 2005년부터 그 매년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과 그 유럽연합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그 제3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12월 5일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공식 소개하는 회의를 열고요. 그 나중에 그 이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 유럽연합 대변인 이와 관련해서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이어서 유엔 총회가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그 관련자들을 이제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하게 되는 문제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유엔 총회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이 ICC의 북한의 인권 가해 책임자들을 회부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제안하는 내용으로 돼 있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는 그런 결정은 유엔 안보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안보리는 아시는 대로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장일치 이 다섯 나라가 만장일치로 예외 없이 찬성해야 되는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다섯 나라가 그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네.
이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 아니다라는
네.
입장을 이미 일찌감치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 유엔 인권이사회라든지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매년 채택을 해왔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거든요.
네.
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인권가해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찬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무대에서 논의한다라는 그런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끌었던 뉴스 중에 특히 또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 중이라 이런 소식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그 유엔 그 최고 인권 대표 사무소가 그 밝힌 내용인데요. 그 아시겠지만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유엔 차원에서 북한을 다루는 최고위급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 28일 북한 당국과 그 자이드 라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의 방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이날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이민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한의 그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뉴욕에서 자이드 최고 대표를 만나 방북을 요청했다 이같이 밝혔고요. 아시겠지만 그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번 그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뉴욕을 방문했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현재 북한 측과 자이드 특별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지는 묻는 부유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난해에도 그 유엔 관계자의 방북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그 이것이 그 추진되지 않았고 또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올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이 열렸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의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